뿌리에 놓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쉽게 정의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는 이 메시지는 따라서 분명히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모두가 다 좋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집사 스데반도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사의 찬란히 빛나는 수많은 순교자의 이름들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편에서 주인들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택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그 구원에서 유기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한낱 혐오스러운 기독교인들의 궤변일 따름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이토록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복음은 정확하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쌓은 시대에 인간의 추악한 실존인 죄와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의 상태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가문 이설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더럽히고 훼손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자가 되었던 간에 그가 자신의 죄악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신자가 되고자 하든지 아니면 복음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도록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령이었던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메시지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부드럽고 말랑한 마시멜로 같은 달콤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이 투박한 복음에 사탕을 발라서 전혀 쓰지 않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캔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강조함으로 복음이 갖는 그 핵심을 교묘하게 은닉시켜버렸습니다. 위로와 사랑과 용기와 축복의 하나님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많은 사람들을 솜사탕 같은 유사 복음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모든 악기를 총동원한 감동적인 찬양, 위로와 용기와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될 것이라는 말을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무조건 다 용납해 주신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에 그와 같은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보다 분명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어떤 내용이 어떤 대상에게 더 무겁게 강조되어야만 되는지에 관한 이 문제는 절대로 교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순전한 내용들을 절대로 임의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든 그것과 무관하게 복음의 순전한 내용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위적인 것으로 택자나 불택자나 가리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고자 하는 일종의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 저급한 일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앞으로 나아와야 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음으로써 진정으로 중생하고 회심하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 아닌 자들 같으면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걸러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 구원과 영생이 목적이 아닌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모든 거룩하고 순결한 가치들을 훼손시키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분명하고 순전한 복음을 항상 올바르게 선포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메시지와 세련된 찬양과 교회 안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진리, 참된 교리를 투박하게 전함으로 오직 복음과 진리에 반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자연히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만을 전해야 오직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과 순결에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리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나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한 장 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죄인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례요한의 설교는 복음의 정수를 아주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집사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 또한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엄함과 임박성을 나무 뿌리를 겨누고 있는 도끼에 비유하면서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라는 말은 벌써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를 종말로 보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무렵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과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복음은 언제나 죄인의 회개와 더불어서 최후의 심판과 종말까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할 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편안한 위로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죽음을 통한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날이 머지않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의미는 언제라도 그 날카로운 도끼가 내려 찍히게 되므로 나무의 밑둥이 잘려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중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절대로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새털처럼 많은 날. 오늘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고 이번에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참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참된 성경과 교리와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듣게 하셨고 이 순전한 복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이 복음을 듣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생함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다 흘려보내게 되면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는 이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놓였으니 라고 번역된 케이타이, 그것이 놓여있다라는 뜻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를 내려찍기 위해서 딱 고정된 채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단두대 위에 시퍼런 칼날이 고정되어서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과 같은 죽음이 경각에 달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문 밖에 박두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서 진지하지 않은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일관하는 자의 영혼의 상태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단두대의 시퍼런 칼날 아래 그 목이 놓여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는 단번에 순식간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채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처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사일에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임박한 이 심판을 알지 못한 채로 무사 아니란 삶을 살다가 결국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어느 날 결국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세상 무력에 자기의 행복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모든 가치에만 몰입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숭배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속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두려운 일이 언제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를 겨누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칼이 당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이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이 자기와 그들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보다 일찍 죽는 자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이번 한 주만 해도 이 지구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직장에 잘 다녀오겠어. 저녁에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찾아뵐게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말들이 마지막이 되는 날들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화급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회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신앙의 진실한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드러나게 되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귀하게 여김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중심이 분명히 서 있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진리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염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대의를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우려할 만한 부분은 자신이 예수는 믿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일이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지체들을 향해서도 어떤 사랑의 실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자기를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매우 모순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디도서 3장 14절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열매 없는 삶의 거짓됨과 헛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성경은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발산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의 열매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과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그 최후를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찍어 불에 던져온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끝이다. 영원히 단절이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신자라 하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지 않은 모든 형식적인 교인들은 그들은 모두 가차없이 불에 던지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거짓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주저함 없이 이 진리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영벌, 지옥의 대상자가 되는 그 순간 두 번 다시 기회란 희망이란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Who enters here abandoned hope? 단테 신곡의 지옥에 써 있는 팻말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포기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나를 더 사랑하면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메뚜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법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열매 없는 거짓된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진실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점진적으로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삶은 믿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자존심만을 곧게 붙들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고 고집스러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부패한 성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주일의 습관을 따라서 교회만 나오는 교인들은 자기의 이러한 열매 없는 믿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고집스럽게도 자기중심적인 삶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에도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구원에서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토록 선명하게 진리가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해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자, 그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내 자신을 고집하는 모든 삶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성령에 순복하고 성화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회개를 위하여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강하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그리고 자신 뒤에 오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 전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자기를 지극히 낮춤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그의 신앙이 그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고작인 자신과 비교했을 때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스퀴로테로스 신약 성경에서 종종 사탄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능력이 많으시니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들 안에서 왕노릇하던 사탄 마귀를 능히 축출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축출할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속에 보이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이러한 메시아의 사명의 예표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주님의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계승됩니다.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애적인 감격과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의 신을 벗기거나 그 신을 옮기는 행위는 하인,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요한처럼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로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임을 받고 그래서 황제 같은 왕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기이하게도 주의 종을 자처하는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5만 나라 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을 지극히 좋아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싹꾼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감추고 낮춥니다. 그렇게 겸손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고 교만인지 알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크게 사용할수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자기를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야 그런 지극히 겸비함이 있어야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빈이 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내 무덤과 비석을 없애달라.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 무덤인 것처럼 비석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칼빈의 묘가 아닙니다. 교인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예배당이 커지게 될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높아지게 될 때 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낼 것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차고 넘치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요한은 자신은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메시아로 사명을 감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물 세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징일 따름입니다.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적 공식적 의식이고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씻음과 영적인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유효한 인정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그 영혼은 중생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표징이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은 죄인의 모든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 불로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 즉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분으로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과 무엇보다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계속 타오르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참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계속 소멸시켜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건에 진력할 때 성령과 동행할 때 이 불은 더 활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면서 우리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도록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죄를 가까이 하고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고집을 따라 양심에 거슬러 행할 때 이 불은 약화되고 꺼져가며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앗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패역하고 강박하고 교만한 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이십니다. 그 불로 우리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요?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없는 자, 그래서 수많은 죄악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쭉정이를 불태우게 될 불은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불이며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영혼에 가지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결국 던져져서 태워지게 되는 결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밀은 차고에 모으고 겨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가 뭔지 아시죠? 키즈라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곡식을 공중에 띄워서 쭉정이는 바람에 겨는 날아가게 하고 밑으로 무거운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키즈라는 도구를 가지고 바람을 마주하고 서면 키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곡식을 까분다라고 표현하죠. 곡식과 집을 각각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바람에 흩어져 떨어진 쭉정이들은 모두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두 곡간으로 들어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하게 하사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모든 심판이 공명정대하고 매우 명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 저를 보내주세요. 뭐 지옥에 저는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울고불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그건 세상 법정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용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깨끗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 두 부류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다. 메시아의 도래는 알곡의 영혼과 쭉정이 같은 영혼을 분리하고 나누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에 주러 오시는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키가 들려있다. 나무 위에 놓인 도끼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타작마당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영벌과 영생의 대상자들로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녀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천국을 가는데 아내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형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동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곡의 곡간 안에 들여지듯이 모든 택자들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쭉정이가 모아져서 불에 타 소멸되듯이 유기된 자들은 모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의 최후에 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 에이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냥 우주로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러면 좋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생과 영벌의 이 궁극의 결말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언제나 점검하고 살피고 그거에 대한 확증을 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망도 없고 그 나를 대비하는 그 어떤 영혼의 진지함도 그 마음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불신자와 뭐가 다르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신앙은 이 온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고대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마감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개인적 종말인 죽음을 언제나 대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날을 생각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닌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의 순간을 지나칠 때마다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모든 소망을 그곳에 고정한 채로 어두운 날들도 환히 믿음으로 그것을 밝히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절대로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때에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던 때도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그토록 박해가 심했을까요? 에?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데 황금 마차를 타고 오셔야 되고 이 땅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처음 세워질 때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 교회가 세워진다고 모두가 좋아했어야 되는데 정반대였단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 500년의 시간들은 박해와 핍박으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절대로 평안하고 고요하고 부요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가득 채워두도록 두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태생,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을 뿜는 군함입니다. 화살이 비우듯 쏟아지고 적의 포탄이 쉴 수 없이 날아드는 바다 위에 떠있는 군함입니다. 그러한 극한의 시련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이 세상 위에 세우셨고 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더 깊이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뿌리를 박고 오늘 이 후대까지 이 복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교회는 고요하면 썩습니다. 역사의 끝에서 교회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그 이상의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은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을 부지런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집사기에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10년 열심히 소처럼 일하면 자기 집 하나 떡하니 장만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젊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원히 구할 아름다운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궁극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 더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날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주시는 자들만이 그 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배도하겠죠.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그들의 주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맹수들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경기장에 끌려나와서 피에 굶주린 로마의 시민들 앞에서 맹수의 이빨과 발톱으로 찢겨져 나갈 때 어머니는 어린 딸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 우리는 가장 찬란히 빛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어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환히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웠지만 결국 로마는 그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아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회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부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이미 주의 은혜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한 채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박차를 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